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승리하기까지 싸워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유다는 처음 이제 싸움을 여호수아 죽은 후에 처음 싸움을 시작하면서 아마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도 사실 유다 지파의 덕을 많이 보았고, 오늘 본문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도 유다 지파의 경내에 살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대체로 성경에서 여리고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거기보다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는 더 척박하기는 했지만 아마 사람 살기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 덕분에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고, 17절 보시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스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고 호르마라 했다 그러는데, 아마 시므온 지파의 싸움을 또 유다가 도와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12지파 중에 38년 광야 생활 뒤에 가장 작아진 그런 세력이 축소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 유다가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나온 오늘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6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 또 시므온 이런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유다 지파 덕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따지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모세의 아내 이 십보라는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무슨 집안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 덕 보고 있는 거예요. 선봉에 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유다는 선봉에 서서 사실 덕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사사기 제일 앞에 유다 지파 나오잖아요. 저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베들레헴에 사는 베들레헴에서 사는 좀 그런 레위인 혹은 뭐 그런 사람들 여하튼 나와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가면 거기 등장하는 게 다 베들레헴과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지파거든요. 사사기가 앞부분에도 유다지파로 시작하고 나중에도 유다지파의 이야기가 암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유다지파는 훌륭한 유다지파 나름, 나중에 나오는 유다지파는 별 볼 일 없는 유다지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문을 불러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 전체가 암시하고 있어요. 아, 다윗이 유다지파인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나오는 배경 이야기를 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윗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인생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이방민족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구현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승리자의 모형이었던 거죠. 사사기 1장에 보면 승리하는 유다지파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평안케 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보다 앞장서서 선봉에서 헌신하고 뭔가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를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유다지파가 싸워가지고 모세의 장인네 후손들도 평안하고 시므온도 덕을 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갈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갈렙은 사실 출애굽 과정에서 또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열두 이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10명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말하고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자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갈렙이 또 등장하는데요.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락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잘 되고 이스라엘이 유다지파가 파죽지세로 막 적을 몰아치는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전쟁이 어렵고 힘이 들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사기 같은 성경을 읽을 때는 약간 상상력이 더 필요합니다. 전쟁을 그냥 파죽지세로 계속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뭐하러 자기 딸을 걸고 기라세벨과 싸우라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격려하겠습니까? 유다지파가 싸우고 뭘 하여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뭐 저 기랴세베를 쳐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뭐가 전쟁이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목숨 걸고 뭔가 이게 돌파구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갈렙이 자기 딸을 그 뭐 옛날 이야기에 보면 왜 저 적과 싸워서 이겨서 저 뭐 장소에 목을 빼고 오면 뭐 여튼 부마로 삼고 뭐 이런 거죠. 여튼 그러니까 이 갈렙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파 여론인데 자기 딸을 걸고 이게 뭐 어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딸을 이렇게 하지만 이 고대 사회의 문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갈렙으로서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를 건 거예요. 자기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을 현상금으로 걸고 정말 내 사위가 되고 싶으면 아니면 저 악사가 얼마나 뭐 예쁘고 뭐 훌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악사를 아내로 얻고 싶으면 너 목숨 걸고 싸워서 공을 한번 세워봐 이렇게 한 거죠. 갈렙이요, 이때 나이가 85세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갈렙이 갈렙이 그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강건하다, 싸움이나 전쟁에 내가 출입할 수 있다, 그러니 나한테 헤브론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40년 전과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85세라 그러는데 어떻게 40년 전과 같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육체의 힘이 아니고 믿음의 힘인 거예요. 이게 85세 된 어른하고 40세 된 청년이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 갈렙이 좀 그렇게 뭔가 마음이 늙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때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자기가 정말 육체의 힘이 있으면 자기가 칼 들고 나가지 뭐하러 내 딸 악사를 이렇게 현상금으로 걸어놓고 누구에게 나가서 싸워라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믿음으로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지는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갈렙이요, 젊은이로의 헌신을 촉구하고 그 갈렙의 말에 호응하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뭔가 돌파구를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갈렙이요, 헌신하는 겁니다. 사실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렙 같은 사람의 헌신으로 유다지파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숨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서 결정적인 실책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시대는요 아직 본격적으로 철병거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본격적으로 철기 시대가 되기 전인 거예요, 따지면. 그런데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은요,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그 문화인류학적인 배경을 따지면 지중해를 건너온 사람들이고 블레셋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지중해를 건너서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로서는 탱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지면. 그 시대로서는 최고로 발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옛날 무슨 저 연속극 주몽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철을 다루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사람들이 철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 철을 발견하지 못했던 시대, 이를테면 화약이 발견되지 못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칼, 창, 뭐 활 들고 싸우는데 화약 발견하면서 총 생기고 뭐 이러면서 대포 생기고 이러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었어요. 사실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따지면. 그래가지고 산지 주민은 쫓아낼 수 있었는데 남쪽에 골짜기에 사람 살기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이야기는 처음 나와요. 어제 읽었던 본문 보면 8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오늘 본문에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때는 그냥 산에 있는 조그만한 뭐 성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다 지파의 경계하고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이겼는데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여부스 사람을 베냐민 자손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유다와 베냐민이 비록 큰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끝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싸워서 승리는 했는데 끝을 보지는 못했어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최후 승리 얻을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 잡초를 위만 잘라내면 금방금방 나요. 이거 뿌리를 뽑아야지. 이게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잡초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방금방 이렇게 도단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망하고 무너져요. 어제 묵상했던 본문 보시면 여러분 거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그래서 7절에 아도니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잘리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여러분 이게요 아도니베색이 당한 대로 벌을 준, 아도니베색이 한 대로 벌 준 것도 있는데요 아도니베색 본받은 거예요. 이 사사기가 강조하는 거는 아도니베색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같이 한 거예요. 전쟁을 가난한 사람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전쟁은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적당히 하다가 남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끝까지 싸우는 거라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은 싸우기는 했는데 큰 승리를 거두기는 했는데 끝까지 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19절이고 21절이잖아요. 방금 19절 유다 이야기, 21절 베냐민 자손 이야기잖아요.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낙의 세 아들이라는 것은 어제 읽었던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헤브론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또 누굽니까? 어제는 유다 지파가 이겼다 그러는데 거기서 뭔가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갈렙입니다. 갈렙. 오늘 보면 20절 보면 갈렙. 나중에 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는 유다의 실책, 베냐민의 그 충분하지 못한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갈렙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이 전쟁은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철병거 때문에 못하고 여부수 족속이 강해서 못하고 이게 아니고 유다와 베냐민은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 갈렙은 자기 전부를 걸고 자기 딸을 막 이렇게 걸고 끝까지 하여튼 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누가 나가서 저 돌파구를 열어보겠느냐 해가지고 막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같은 사람이 힘을 내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그 딸 시집 보내고 그리고 막 윗샘과 아랫샘, 여러분 이게요 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남쪽에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샘을 막 줘가면서까지 뭐 이렇게 전쟁을 뭔가 승리로 거둬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은 싸웠는데 뭐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두고 만족하고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미진한 거예요. 충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거나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하는 거,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하는 거, 뿌리를 뽑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거나 어떤 죄악에 대항한 세상에 대한 싸움 싸울 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승리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싸우면서 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